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성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또 듣지도 않았으면서 저희에게 율법을 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다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15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바라고 보는데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무도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옛 성품을 다스리기 위해 주어졌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우리 옛 성품에 옛사람의 성품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옛 성품은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있으세요?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하여 다른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저는 온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위선은 없을 겁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려 하실 때 그것을 얼른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지나친 자기 확신과 교만을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상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로 시도된 것이었죠. 자, 계속적으로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9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일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2절로 가볼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을 지경으로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산에 가까이 오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는데 만일 범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정녕 죽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인가요? 대단히 두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손을 그에게 대미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쐬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러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리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해서 마치 유랑 극단이 지나가는 장면 정도로 생각해서는 이건 뭐 큰 잘못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광경이셨습니다. 대단히 두려운 광경입니다. 그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19장 17절로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참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으리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요. 그들은 오직 음성으로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19장 22절로 25절까지를 봅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큰 실수였다고요. 만약 그들이 자신과 자신들이 그들 모두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에 대해서 존재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결코 그러한 맹세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죠. 율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실까요? 20장은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십계명이 수여되지만 그것은 율법의 일부분에 불과하죠. 그리고 제단에 대한 그런 제단에 관한 지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단은 불과불리의 관계를 가지는 거죠.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따라서 희생제를 드릴 제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즉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욕실에는 율법에 비유할 수 있는 거울이 있고 그 밑에는 이런 뭐랄까 좀 손 씻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울로 세수를 하지 이 거울로 세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거울 밑에는 세수대야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수여된 율법의 첫째 부분은 도덕적인 십계명이었습니다. 자, 1절로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십계명을 주시게 되는 건데 우리는 십계명을 연구하면서 그것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 도덕입니다. 이 새 도덕의 기원은 율법의 수여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것은 인류가 처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새 도덕은 홍수 이전에도 홍수 이후에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이긴 하지만 문명화되고 더 나아진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죄인의 모습인 거죠. 십계명을 그러한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때문에 아무도 십계명을 무시하면서는 무시하여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들 중에는 율법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위반하고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또 이신득의 원리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율법의 고귀한 가치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고 십계명을 범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목회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존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법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옳은 정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율법은 인간이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율법에는 은혜 혹은 자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여러분에게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율법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대로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을 못 보거든요. 율법은 막연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요. 선한 의지로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또한 의롭습니다. 의와 불법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우리의 부패한 환경과 타락한 성품으로 퇴색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불법을 확실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열렬히 자유를 부르짖고 있는 현대는 과연 어떠한 것이 의로운 것이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도죄가 왜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을 하죠. 도둑질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것을 그들은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세상은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그들은 법에 대하여 매우 무지하지요. 사기나 절도 행위나 나쁜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그 이유를 몰라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막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은 인류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아주 훌륭한 것이 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씀이죠. 여러분 감옥과 문의 자물쇠 그리고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0장 이상이 되는 서류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막 우리가 구두로 계약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율법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그런 면에서의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도, 사기, 간통이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은 나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수여자가 되시는 분은 큰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속력을 그분의 율법에 부여하셨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그릇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여 그것을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동일한 계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율법의 본래의 의미와 그 엄격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율법처럼 생각할 때 그 자비로움과 영광스러움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는 경이로움과 고귀성 그리고 소망이 상실된다고 봅니다. 율법과 은혜를 똑같이 생각한다면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행해야 할 일들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야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커다란 간격을 깨닫게 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되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십계명에 비추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산 위에 있는 사람이 땅에서 조금 높은 언덕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내가 당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분명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니 하늘에 비해보면 어때요? 너무도 너무도 낮은 곳에 있는 거죠. 설사 그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란노에서 성경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란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